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제자 입장에서는 행운하고 또 어떤 면에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에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을 많이 하게 되고 세계적인 스승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스승의 이름만 돼도 와 부럽다, 와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훈련 받았다,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다, 이것은 그 제자 입장에서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 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도 그들이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착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발을 잡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어떤 부활의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 처음에는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뵙는 놀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기록을 통해서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천만, 백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 무덤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서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거의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빈무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의 어떤 방법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이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목격했던 이 여인들,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곧바로 알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정말 그분이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동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돈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소문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당시까지도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은 그 2세기에도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아직까지도 소문이 퍼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고 이 경비병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그 다음 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소문이 진리처럼 오늘 본문에 마태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고 기록할 정도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로마 경비병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한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이 두려워 떨 때 경비 쓰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경비병들이 위험한 거예요. 사형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비병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들을 어떻게 회유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총독한테도 다 수를 써서 총독으로 하여금 너에게 어떤 화도 가지 않도록 내가 잘 조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얼마나 많은 돈을 줬으면, 얼마나 회유했으면 이 회유에 넘어가겠어요? 물론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거짓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진리를 막아서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최근에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거짓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덮으려고 또 거짓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처럼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옷 입히고 또 거짓으로 옷 입히고 또 거짓으로 입히고.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조차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거짓말에 휩싸여서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뭐냐? 바로 정직이 지혜라고 잠언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심판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자기의 자리값 때문에 진리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덮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허점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이 사명을 준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 약속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